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적인 통신기록 수집 활동에 근거가 되어왔던 애국법의 주요 조항이 만료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올해 경찰의 총격으로 4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또 부정행위와 낮은 성적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쫓겨난 중국인 유학생이 8,000명에 달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국법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의회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애국법의 주요 조항이 만료됐죠?
네, 미 의회 상원은 6월 1일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현충일 휴가까지 하루 반납하고 31일 일요일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애국법을 있는 그대로 연장하자는 측과 하원에서 통과된 자유법으로 대체하자는 측, 또 자유법안을 좀 더 강경하게 손질하자는 측, 이렇게 세 부류로 갈려 있었는데요. 애국법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안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등 이 공화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고요. 결국 급하게 대체법안인 자유법안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나섰지만 최종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원은 앞으로 2, 3일 안에 자유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만료된 애국법 조항 내용 한번 보죠.
네, 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제정된 법인데요. 애국법 전체가 만료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개 조항이 만료됐습니다. 먼저 NSA의 메타 데이터 수집 활동, 그러니까 대량 통신 기록 수집의 근거가 되어왔던 215조가 있는데요. NSA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 거는 전화와 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번호, 통화 시간 등을 무차별 수집해왔습니다. 2년 전에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일었었죠. 또 이동식 도청을 허용하는 애국법 206조도 만료됐는데요. 이 용인자가 통신기기를 바꿀 때마다 일일이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조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외로운 늑대 조항인 6001조가 있습니다. 이 테러 단체를 비롯한 외국 세력에 연루되지 않은 개인을 감청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만료됐습니다.
그러면 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 활동이 1일부터 일단 중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NSA는 새 조항이 만료될 것에 대비해서 지난주부터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NSA의 메타데이터 수집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고요. 6월 1일 이전에 이미 수집을 시작한 통신기록은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이 오바마 대통령과 미 정보당국이 애국법이 만료되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하지만 그 랜드폴 상원의원이나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같이 애국법 연장을 반대해온 측에서는 행정부의 이 같은 경고가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조항이 시민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데 비해서 테러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한편 CNN 방송이 새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61%가 애국법 연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하원에서 통과된 이 자유법안 내용 좀 살펴보죠.
네, 자유법안은 이동식 도청을 허용하는 216조와 외로운 늑대 감시 조항인 6001조는 그대로 연장합니다. 다만 215조의 내용이 바뀌는데요. 이 통화 기록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회사가 보관하게 하고 수사당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회사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들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거나 이 검거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올해 들어 미국에서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에 대한 이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했네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인터뷰와 경찰 기록 또 지역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자체 심층 분석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5개월 동안 경찰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38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6명꼴로 사망한 건데요. 연방정부는 지난 10년간 하루 1.1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 정부 당국자들은 이 통계가 불완전한 수치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연방정부 통계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경찰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인종별로 보면 385명의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백인이었고 흑인과 중남미계 등 소수 인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자가 무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총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네.
무장하지 않은 사망자의 3분의 2는 흑인 또는 중남미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총격이 발생한 지역의 인구와 대비했을 때 백인이나 다른 소수 인종보다 흑인의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자가 무장하고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의 80%가 그 총이나 칼 또는 못 박는 기계 등 치명적인 도구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나머지 16%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또는 가짜 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의 총격으로 발생한 사망사건의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네, 우선 경찰의 총격이 발생한 이유의 절반은 가정폭력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란이 생겨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남자친구가 협박을 한다거나 자녀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럴 때가 포함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강도나 경찰의 순찰 과정 또는 영장 송달 과정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총격 사망 사건들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죠.
네, 공통점은 우선 그 경찰 총에 맞은 사람의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점이었고요.
네.
또 가벼운 범죄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을 어긴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과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람에 비해서 이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85명의 그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그
네.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단 3건으로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탐사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수천 건의 경찰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어서 기소한 경우는 54건에 불과하고 또 기소된 경우의 대부분은 경찰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에서는 경찰이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가할 경우에만 총격과 같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데요.
네.
법원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찰들의 총격 사용을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많은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찰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논란이 가열됐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올해 초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직 경찰서장인 법무부의 로널드 L. 데이비스 씨는 대부분의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면서 합법인지 여부를 넘어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총에 맞는 사람도 이렇게 있지만 이 경찰관들이 근무 중에 숨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비영리기관인 전미 경찰관 추모기금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근무 중에 숨진 미국 경찰관의 수는 12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인 151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총격으로 숨진 경찰관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재작년에는 32명이었는데 다음 해인 작년에는 50명으로 50%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학가에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이들 중국 유학생 중에 이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요.
네, 그 중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유학을 알선하는 기업인 홀랜 에듀케이션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3년 이후 중국인 학생 8천 명가량이 미국 대학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랜 에듀케이션은 지난해 미국 공식 자료와 이 미국 대학에서 퇴학당한 1,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퇴학당한 학생들 가운데 80% 이상은 학업 성적이 형편없었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이유로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가운데서 이 중국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국제교육원 IIE의 발표를 보면 지난 2013년에서 14년도 학기에 약 89만 명의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왔는데요.
네.
그 가운데 31%가 중국인 유학생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중국인이란 얘기입니다.
예,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이 미국 대학들이 중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한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중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학 관계자들이 중국에까지 직접 가서 학생들을 데려오고요. 또 교정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영어가 좀 부족해도 학위를 끝낼 수 있도록 학점을 제공하는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대학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학생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오는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학부나 고등학교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대학원의 경우는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평균 수준의 학생들이 미국에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면에서 또 미국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학생들이 중국의 학교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그 미국에 와서 이른바 문화 충격, 또 언어 장벽, 그리고 학습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학이 이렇게 중국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원래는 그 다양한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똑똑한 외국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려는 게 이유였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외국 학생들이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국 학생들 가운데 비싼 대학 등록금 전액을 기꺼이 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장학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외국 유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심지어 유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국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